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알데레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광대한 땅에 다 흩어져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죠. 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 왕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게 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주셔갖고 예. 이스라엘 유다 민족 예. 고국 땅에 예. 돌아오기 원하는 자 돌아가서 어디서 살라고 그냥 왕의 명령 한마디로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국 땅에 와서 다시 이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세우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예. 근데 여전히 예. 이 무너진 성전을 짓는 건 나중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이제 성 쌓는 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무너진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성전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 16년간을 그냥 방치된 채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세우시고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독려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우리도 뭐 대부분 그런 형편 겪어봤지만 그렇죠. 뭐 이 거할 집도 없고 땅도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전 걸 이거 큰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만 닦고 그런데 또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놓고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학계를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초막절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초막절이니까 물론 땅을 완전히 복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 구석에 어떻게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레스왕에 세운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이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엔 영광을 봤다 그러면 나이가 한 뭐 70세 이상 80세 정도는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적은 누구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기초만 쌓고 말았으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 해도 얼마나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뭐 재료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거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실제가 안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것 들어본 거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라 그럴지라도 그냥 수식어 하나 더 붙은 것이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면은 이 하나님의 군대의 왕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루시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의 왕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는 그런 건 안 보이고 예.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과 나의 영을 똑같이 놨는데 원어로 해석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대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짧은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섯 번이 나와요. 그리고 학계에서 두 장밖에 없어요. 짧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14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라고요. 사실 이게 너무나 큰 말씀이라서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기로 온다고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지니까 이게 전혀 감이 안 오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 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모양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다 무너져 갖고 지금 다시 세우려고 기초를 쌓고 있고 있는데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 하면 솔로몬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보다 더 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혀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반복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우셔갖고 이 총독과 대제사장 불러놓고 백성들 불러놓고 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시 이제 예. 그래도 좀 시간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모아갖고 어떻게 꾸역꾸역 해갖고 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초라했겠죠. 예.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 솔로몬 성전 에 보면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데 예. 구름이 그쳐요. 예.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오랫동안 다윗이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서 예, 엄청나게 모습으로 지었는데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현실적으로 보면 헤롯 성전이죠. 그렇죠? 예, 헤롯 성전은 다 없애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개축을 해서 증축을 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헤롯 저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헤롯 성전도 제2성전이에요. 근데 헤롯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 갖고 몇십 년에 걸쳐 갖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수많은 성전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것과 못지않는 엄청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 이거 좀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햇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그 헤롯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 그 헤롯 정말 악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소동을 부리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걸 말하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죠? 예.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예.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나서, 그 어린아이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영광이 더 크리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네,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렇게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The desire of all nations shall come. 모든 나라가 간구하는 것, 원하는 것, desire 그랬어요. 예. 그것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곳. 그 메시아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예. 또 근데 많은 경우는 예. The desired of all nations will come. 그래서 모든 나라, 저기 나라가 귀히 여기는 곳들. 그러니까 보배들이죠. 근데 그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그러한 보배. 그런 보배가 이 성전으로 모인다고? 헤롯 성전을 할 때 좀 그런 것 같았었고, 나중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으니까 나라에서 이걸 도와주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들을 소위 말하는 예배당을 지었죠. 지금도 남아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건가? 예.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그랬어요. 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성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그게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예. 이 당시 바사 제국도 저기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것도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런데 그것과 이 성전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들어오지 않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정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구하는 것 정말로 이 땅에 귀한 것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선이 물질적인 것으로 거기에 묶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꼭 솔로몬 시대 때 그랬었잖아요. 그 스바 왕이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엄청난 예물을 갖고 그 먼 곳에서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나서 아,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내가 든 것 이상이구나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정말로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건가? 근데 그거 이상이죠, 사실은. 예. 온 세상을 얻는다 그럴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뭐죠? 생명이죠. 예. 온 세상을 얻는다 그럴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생명이죠. 예. 온갖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이걸 보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뭐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성전을 헐어? 왜 헐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아니 이 성전 지금 어떻게 세우신 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성육신 하기 전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자라면서 내내 그 예루살렘 성전 짓고 있는 거를 봤을 텐데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이 헐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 거죠. 예.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데 그 영광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갖고 세상 거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복받은 거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생명. 다 죽을 목숨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아니라 만국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세상에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누구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드디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제가 언제든지 성경 본문에 있는 걸 짜고 저기 제목으로 삼는데 학계에서는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 혼자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니 그 바벨론에 흩어져 갖고 그 넓은 대국에 종로를 타고 고생고생하다가 다시금 왔지만 마찬가지죠. 뭐 척박한 땅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는 평강이죠. 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안 죽었구나 슬플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 평강이죠. 죽음을 넘어선. 죽는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갖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으로만 읽고 말로만 읽고 다 아는 말씀인데 예. 지난번에도 했던 말씀 아니고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아니 그냥 죽은 거잖아요. 무덤에 묻혔어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어떡하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만 남았는데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시 뭐 갈리로 갈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냥 나타나셨어요. 유령이죠. 무슨 평안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나는 몸은 있다. 그렇죠? 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말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죽으면 부활하니까 뭐 어디 가기 좋은 데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다 죽은 다음의 일로 넘겨버리죠. 뭐 그때 뭐 죽은 다음에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뭐 좋은 곳에 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 그러고 마는 거지. 정말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트레버시 간증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 간증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ernevich and I'm from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Ch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four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w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d the cross, I believed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him. Like I said earlier, my wife wanted to serve the souls in our neighborhood when she saw outside heretic groups coming to evangelize to these kids. And I was hesitant at first, but after seeing her passion, I fully embraced this and faithfully began waking up early to prepare services to share with the kids. This is really hard to imagine because I had lived as such an individualistic person before. But through serving the next generation, God has transformed me into someone who lives to save his kingdom first. Even though I'm just a lay person, I've come to understand God's will in calling us all a royal priesthood. 1 Peter 2:9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to proclaim the virtu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men. Every morning, I wake up at 4:30 with my son Leo to start the day with morning prayers and to focus on the services and testimonies from our community. 2 Corinthians 5:15 says, And he died for all, so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After meeting the risen Lord, I never want to live for myself again. I am a new creation in Christ, and my old self is dead. But I will never forget how arrogant and ungrateful I was before I met him. That is who I will be without him. And I will never forget the grace and love God showed me by leaving heaven, coming to this earth in the flesh, dying on the cross instead of me, and rising again to live with me today. 1 Thessalonians 5:10 says, Christ died so that whether we are awake or asleep, we might live together with him. Amen. I will cling to this verse with all my life. This verse is the heart of God. It's not about happiness, living a good life, or even going to heaven. It's about having the same heart as God, a father's heart to live with his lost child, and a child's heart to live eternally with his loving father. That's the gospel. Thank you for listening. I pray we all encounter the resurrected Lord and walk with him joyfully every single day. Amen.
바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인 거죠. 저렇게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곳으로 택하신 것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손을 대고 제가 봤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성전의 영광을 본 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있는 돌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지금도 계속 건축 중인 하나님의 성전.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로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 간증 하나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자매 간증.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사랑 목장 손희영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시작은 지난 주일 말씀 때부터였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른다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도원 이야기. 주일 통독 말씀을 예배 전에 읽었는데 시편 109편 앞부분 말씀이 있었다. 저주도 이런 무서운 저주가 없었다. 악인에게 퍼붓는 끔찍한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내 위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자구나. 이런 가망 없는 곳에서 나를 건지신 거구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너무나도 알아지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있는 가운데 들은 예배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그런데 또 말씀 초입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못 박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도 저주도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하신다.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믿기 싫어해서였다. 내 모습이 보인다.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두려워 떠는 기도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사작하던 자에게 나타나셔서 적군을 진멸시키는 용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7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한 말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18뮬러에 부딪히고 멀쩡히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지지난주 말씀 간증을 기록하면서 매번 같은 말씀인 것 같아 은혜도 같은데 굳이 간증을 기록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시작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충격으로 변했던 때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특히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직은 아닐 거야.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아이들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데에 대한 정말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이건 내 의가 드러나는 일이 될지도 몰라 하며 겸손으로 포장하고 뒤에 숨어 있었다.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던 기도원이 나였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봐도 내 마음과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때가 이전 성전의 영광인 것 같았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학개서의 말씀이 희영이 네 마음도 내 것이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내 것이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사용해서 지으실 하나님의 나중 성전의 영광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너무나 엄청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듣는 중 터져 나오려고 하는 통곡을 애써 누르며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믿지 않았음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기에 혼미하게 되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고 말씀 듣고 간증 놓치지 않고 쓰고 묵상하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니 되었지 하고 있었다. 세상이 주는 개인적인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으니 되었다 하고 있었다. 처음 부활의 주 앞에 마음이 뜨거워 품었던 소망과 기도. 내가 있는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함께 예배드리기를. 우리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산 교회로 세워지기를 했던 기도를 듣고 이루시겠다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아 안주하고 있었음에 통회가 되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데 믿지 못했다. 기도원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를 주시는 것 같다. 학께서 말씀을 통해 쐐기를 박으시는 것 같다.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클 나중 성전의 영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께서 이루실 것만 바라고 나의 죽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하셨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셔서 온 세상에서 그렇게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녀들, 기쁨과 감사함과 찬성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바로 그 성전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말씀, 늘 세상에 묶여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루신 일이 뭐든지,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것으로 모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오는 이 마지막 은혜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